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지금까지 1,400명 이상이 숨지고 약 6만 4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중국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121명이 추가로 숨지고 5천여 명의 신규 감염 환자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자와 확진자는 대부분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후베이성에서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후베이성 당국은 어제 처음으로 X선 영상 촬영을 통해 폐렴 증상을 가진 사람들을 확진자로 포함했습니다. 신규 환자의 약 90%는 임상진단을 통해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의료진이 1,7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취약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에 취약하다는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항하고 억제하기 위한 미국과 국제지원 및 보건기구들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고 격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들 기구들의 원조에 대한 승인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고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자국 내 발병을 막기 위해 중국과의 국경을 차단하고 외교관들의 이동도 제한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달 서명한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라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 일부를 각각 인하했습니다. 두 나라는 오늘부로 지난해 상대국 물품에 부과했던 일부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각각 내렸습니다. 미국은 1,2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5%에서 7.5%로 내렸습니다. 중국도 1,700개 이상의 미국산 상품에 적용했던 관세율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앞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르면 중국은 앞으로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공산품 등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미 해군은 지난 9일 아라비아에서 이란이 설계하고 제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첨단 무기와 무기 부품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은 어제 성명에서 미 해군 전함 노르망디오가 지난 9일 아라비아에서 국적 불명의 선박을 급습해 지대공 미사일과 연령상 무기 관찰기구, 무인기와 무인 선박 부품을 압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은 이들 물품이 지난해 11월 아라비아해의 한 선박에서 발견된 무기와 부품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군은 지난해 11월 압수한 무기가 예멘의 후티 반군으로 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 아래 지난 5년 동안 예멘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하는 정부군과 싸워왔습니다. 미국 검찰이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중국 하웨이에 대북 제재 위반 등 16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뉴욕 연방검찰이 어제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제출한 기소장에 따르면 하웨이의 미국 내 자회사들은 미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빼돌리고 지적재산권을 도용했습니다. 하웨이에 적용된 새로운 혐의에는 북한 내 사업활동과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포함됐습니다. 하웨이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자사 로고 없이 상품과 서비스를 북한에 보냈고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을 지칭할 때 A9이라는 코드명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하웨이는 북한의 통신망 구축을 도운 의혹이 있다는 지난해 7월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보도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 운영과 관련해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바 법무장관은 어제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장관으로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 장관은 의회든 신문사 편집위원이든 대통령이든 누구에게도 괴롭힘이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측근인 로저스턴을 구하기 위해 사법 개입을 했다는 일각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14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미국과 국제기구들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평양 사무소를 포함한 일부 사무소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이 해킹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이 미 본토 위협 역량을 진전시킬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준비가 돼 있을 수도 있다고 미 북부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일부 지역에 새벽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다 차츰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는 영하 3도에서 영상 1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3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노력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 차원의 신속한 제재 면제를 요청한 국제기구들의 노력에 적극 호응하고 나선 겁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취약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에 취약하다는 점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항하고 억제하기 위한 미국과 국제 지원 및 보건기구들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고 격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들 기구들의 원조에 대한 승인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고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대변인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국무부의 이번 성명은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제재 면제 승인 등 유엔 차원의 신속한 조치를 요청한 국제기구들의 호소에 대한 응답이라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한 대북 지원을 통해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국제적십자연맹은 13일 북한이 개인 보호 장비와 진단 키트 등을 긴급하게 필요로 한다며 이 물품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연맹은 13일 하비에르 카스텔라노스 아시아태평양 지부장 명의로 BOE에 보낸 성명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을 고려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인도적 차원에서 제재 면제를 승인하는 조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적십자연맹은 현재 세계적 확산 추세를 고려해 신속하게 제재 면제가 허용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사무소로 돈을 송금하는 것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다른 대북 인도적 개입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면서 국제적십자연맹이 지금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6일 BOE에 보낸 이메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 또는 치료와 관련된 면제에 대한 모든 요청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평양 주재 국제기구들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1일 BOA에 북한 보건성의 요청으로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실험용 시약과 마스크와 장갑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비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연맹도 같은 날 북한 보건성의 요청으로 북중 접경지역 4개 도에 자원봉사자 500명과 자전거 700대를 투입해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과 개인위생증진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 국무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교착상태에 있는 미북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의 태도 변화와 제재 해제라며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운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대북 의료보건 지원 의사를 밝힌 가운데 한국 정부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북한 방역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의 14일 브리핑입니다.
정부는 감염병 전파 차단 및 대응을 위한 남북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우리 측 발생 현황, 북측 동향 및 민간 등 각계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과 관련해선 지켜보는 단계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부대변인은 한국 내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신청 역시 아직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평양사무소는 지난 11일 VOA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해 북한 보건성으로부터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시작되자 북중 국경을 폐쇄하고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등 국가 존망까지 거론하며 감염 방지를 위한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활발한 보건의료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인 김신곤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는 14일 VOA에 현재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유무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장비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와 같은 데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실시간으로 PCR 장비로 진단하는 장비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북한에서는 아예 그런 진단 자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그런 진단할 수 있는 PCR 장비, 방호복 같은 거를 국제사회에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가 아나운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일종의 화답이죠.
김 교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상관없이 생명을 살리는 차원의 인도적 지원과 교류 협력은 지속돼야 한다는 게 UN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사 장비도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의료 보건 지원에 대한 미국의 긍정적인 제스처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란 지적입니다. 김 교수는 미북 관계에서 대북 의료 보건 지원이란 명분을 만들면 일종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지만 남측의 지원과 협력은 북한이 일체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계없이 큰 틀에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북한의 대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위기 의식이 강한 만큼 국제기구의 지원은 받겠지만 미국의 직접적인 지원은 거부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러니까 예방하고 뭐 방역하고 이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김정은 정권을 위협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기본적인 대미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와 관련된 미국의 정책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어떤 지원을 받음으로써 자신들의 입장이 완화되어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마.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책임연구위원은 미국이 느닷없이 대북 의료 지원에 관한 성명을 발표한 의도가 궁금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기대하는 건 대북 협상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지 대북 인도적 협력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가지 현안에 해당된 부분이 아니라 기대하는 거는 어쨌든 적극적인 대북 협상 의지 내지 변화된 태도인 거잖아요. 지금 요구하는 거는. 그런데 지금 오늘 그 국무부 성명 자체는 신종 코로나에 국한된 그러니까 당면한 현안인 거잖아요. 그에 따라서 뭐 북한이 뭐 반대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북한이 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든가 변화된 태도를 나타낸다든가 이런 가능성은 낮지 않겠냐.
김천식 전 한국통일부 차관도 VOA에 북한이 미국에 바라는 건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라며 북한이 미 국무부의 이번 성명을 중요한 시그널로 받아들일 것 같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예전부터 열려있던 것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장비와 약품을 지원하면 북측이 받겠지만 미북 관계에 그 이상의 특별한 영향을 주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평양 사무소를 포함한 일부 UN 식량농업기구 FAO 사무소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이 해킹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FAO 본부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평양사무소 부대표 등 일부 FAO 직원 이메일 계정이 해킹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FAO 아시아태평양 지부는 13일 VOA 등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FAO 이메일 계정이 해킹됐고 이후 VOA에 오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FAO는 거의 즉각적으로 해킹 사실을 감지했고 해당 계정을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BOA는 12일 FAO 평양사무소의 비르만달 부대표 명의로 온 이메일을 인용해 이 기구가 자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없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에 의심을 갖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BOA는 해당 사안이 민감한 사안인 만큼 만달 부대표와 빈센트 마틴 FAO 중국 북한 대표에게 다시 이메일을 보내 사실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두 사람의 이메일 계정은 모두 해킹당한 후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FA 본부 측은 해당 사안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FAO 본부 공보실은 13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일부 아시아 지역 사무실 내 이메일 계정이 해킹된 상황을 확인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언급할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사무실 몇 곳이 해킹 피해를 받는지, 과거 유사 사례가 있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독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교관들의 격리 기간을 두 배로 연장한 북한 당국의 조치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독일 외교부는 1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내 외교 공관 직원들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와 격리 기간을 연장한 북한의 결정에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독일은 북한과 이 사안들에 관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는 12일 격리 기간을 잠정적으로 30일로 연장한다는 결정이 발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주재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이를 무조건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달 4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의해 공개된 외교 공안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국경을 통과해 입국한 외국인의 격리 기간을 15일로 설정했었습니다. 또한 북한은 새로운 외교 공관 직원들 혹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국경을 넘나드는 직원들의 북한 출입국을 기본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북한이 미 본토 위협 역량을 진전시킬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준비가 돼 있을 수 있다고 미 북부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잠재적 미사일 공격에 맞서 신뢰할 수 있고 치명적인 방어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런스 오셔너시 미 북부 사령관 겸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관은 13일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셔너시 사령관은 이날 상원군사위원회에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 예산안 검토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북한이 위기 혹은 충돌 시에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훨씬 더 유능한 ICBM을 시험 발사할 준비가 돼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조만간 공개를 예고한 새로운 전략 무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최근의 엔진 실험은 북한이 훨씬 유능한 ICBM을 시험 발사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했다는 겁니다. 또 김정은은 핵 탑재 ICBM으로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했다며 북한은 2017년 명백한 수소폭탄뿐만 아니라 북미의 대부분 혹은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두 개의 ICBM을 성공적으로 시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셔너시 사령관은 북한이 지난해 몇 차례 감행한 신형 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통해 궁극적으로 그들의 전략 시스템에 통합될 수 있는 진전된 기술을 입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의 마지막 ICBM 시험에 이어 김정은은 북한이 전략무기 프로그램의 연구와 개발 단계를 완료했고 이런 새로운 시스템의 연속적인 생산과 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오셔너시 사령관은 또 북한은 핵 탑재가 가능한 ICBM으로 미국을 계속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이나 이란의 잠재적 미사일 공격에 대해 신뢰할 수 있고 치명적인 방어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또는 잠재적으로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있을 경우 다가오는 ICBM 탄두를 정확하게 탐지, 식별, 추적하는 북부사령부와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의 능력이 성공적인 요격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은 서면 답변에서 북한이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영내 불안정을 조장하기 위한 악의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미국에 도달하도록 설계된 ICBM급 미사일을 시험했으며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수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전략사령부는 같은 생각을 가진 영내 파트너들과 협력해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리의 외교관들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국방부의 노력을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이란이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우방국들에게 가하는 위협에 여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이런 위협을 줄이기 위해 진행 중인 국제적이고 범정부적인 접근법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전략사령부는 전 세계적으로 관계를 강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동맹국 그리고 우방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지난해 한국과 일본, 호주 등 17개국과 고위급 국제 관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앨런 샤퍼 미 국방부 군수 담당 부차관이 북한의 핵 확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선 인권 존중과 국제 규범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앨런 샤퍼 미 국방부 군수 담당 부차관이 13일 북한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핵 확산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I look at proliferation in countries that 샤퍼 부차관은 이날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서 열린 2020 핵 억지 회의에서 핵 확산은 해당 국가들의 안정성 여부를 떠나 제정신이 아닌 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거론하며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들이 우려되지 않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샤퍼 부차관은 핵무기 보유로 가는 진입 장벽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에 따른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억지력을 가지고 있는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샤퍼 부차관은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 등 북한의 핵 확산에 대한 견해를 묻는 VOA의 질문에 북한에 대한 신뢰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임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그리고 국제규범과 기준을 수용할 때까지 북한을 완전하게 믿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과거 말레이시아 공항에 암살범을 보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샤퍼 부차관은 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국제규범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I know that our president very much wants to make strategic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전략적 합의를 매우 원한다는 걸 알고 있으며 그가 잘 해내길 바란다는 겁니다. 샤퍼 부차관은 하지만 북한이 주민들의 인권을 인정하고 국제규범을 수용하는 조건 아래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의 실무 책임자인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 특별부대표가 러시아 정부 당국자들과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은 어제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웡 대표가 이날 모스크바에서 이고리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무차관과 올렉 부르미스트로프 북핵 담당 특임 대사를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조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웡 부대표는 이날 만남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들, 즉 미북 관계 전환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 완전한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미국의 지속적인 개방성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웡 부대표는 또 미국과 러시아의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고 미 대사관은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북 최대 압박 캠페인의 효율적 이행과 관련해 많은 전문가들이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주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실제 적용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 정책을 점검하는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로 최대 압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오택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주요 제재 무기 중 하나는 경제 제재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파급력이 큰 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바로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국가의 기업, 기관, 개인 등과 거래하는 제3자를 제재함으로써 대상 국가를 압박하는 확장형 제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란에 대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지난해 4월 영국 투자은행 스탠다드 차타드는 이란 등에 대한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인정하고 미국 재무부와 법무부, 영국 금융감독청 등 미국과 영국 당국에 벌금과 물수를 합해서 모두 11억 달러를 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무부는 스탠다드 차타드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고 진행한 만 건에 가까운 거래로 미국 금융 시스템을 통해 4억 3,800만 달러가 거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제재와 관련해 미국은 또 한국 등 8개 국가에 대해 이란산 원유의 수입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부 장관은 최근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며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apply economic sanctions. And let me be clear, these will be both primary and secondary sanctions.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위해서는 이 같은 세컨더리 보이콧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의 기업과 거래하거나 대북 제재 대상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관, 기업을 제재하고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 조치가 강력한 대북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의 적용 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북한의 무역 상대국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를 넘는 등 북한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와 같은 이유로 중국 기업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세컨더리 보이콧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what really needs to happen is that the United States needs to enact and designate Chinese entities.
그러면서 지난 2005년에 마카오 방코 델타 아시아 사건을 예로 들며 이 같은 행동이 지금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2005년 BDA를 북한의 돈 세탁 창구로 지목하고 자국의 금융기관과 거래를 중단시켰습니다. 미국 정부의 조치는 BDA에 국한된 것이었지만 순식간에 북한의 해외 자금 거래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곧바로 북한의 해외 자금 이동뿐 아니라 북한으로의 달러 유입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돈줄이 막힌 북한은 이를 사실상의 경제 제재로 받아들이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과 미국 사법당국을 통해 중국은행들이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know from the UN panel of expert reports, we know from Justice Department filings.
스탠튼 변호사는 이란 제재와 관련해선 10여 개의 은행에 대해 제재를 가한 반면 대북 제재를 위반한 중국 은행에 대해선 제재가 전무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중국 은행이 제재를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Yes, we have done a lot of 9 and 10 digit civil penalties against banks.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역시 미국의 앞선 세컨더리 보이콧 이행의 예를 들었습니다.
The U.S. imposed $9 billion in fines on French and British banks for money laundering for Iran.
이란 등에 돈 세탁을 해준 혐의로 프랑스의 BNP 파리바 은행에 9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중국 은행에 대해선 단 한 번도 벌금은 부과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북 최대 압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을 상대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중국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Chinese don't like it. I mean, they've made it very clear they consider this an internal
중국은 이것을 내부 문제로 간주하고 있으며 미국이 중국 내부 문제에 간섭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란과 북한의 상황이 다른 것도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의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경우 세계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반면 북한은 그렇지 않아 제재의 효과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The difference between Iran, which has much more extensive linkages to the global economy.
뱁슨 전 고문은 그러면서 북한과 교류하고 있는 중국 기업 중 상당수는 규모가 영세하고 급제의 금융 시스템에 연관된 부분이 적어 제재가 효과적으로 미치지 못한다며 이것이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의 한계라고 설명했습니다.
Many of whom are local officials on the border and small companies on the border that are involved in the trade. How exposed are they to?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등 경제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만큼 세컨더리 보이콧의 적용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선 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what is the priority? Is it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Is it maintaining reducing the threat.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비핵화와 이로 인한 위협의 감소가 중요한지 혹은 중국과의 무역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대형 선박이 수시로 드나들었던 북한 남포 석탄 항구의 움직임이 최근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제재 대상인 북한의 석탄 거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중단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주요 석탄 항구 중 하나인 남포항을 촬영한 플래닛 랩스의 지난달 26일자 위성 사진에는 선박이 단 한 척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틀 전인 24일만 해도 약 120m 길이의 선박이 정박해 있었지만 이 선박이 떠난 뒤 항구가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다가 이달 3일 선박 한 척이 정박을 하면서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약 100m 길이로 추정되는 이 선박은 이후에도 같은 자리를 계속 유지했는데 이런 모습은 가장 최신 위성 사진이 확인되는 11일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포착된 선박은 단 한 척이지만 이 한 척의 선박마저 운항을 하지 않으면서 남포의 석탄 항구는 사실상 2주일 넘게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활발한 움직임이 관측됐던 작년 한 해와 매우 상반된 모습입니다. 앞서 BOE는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 자료를 분석해 2019년 북한 남포의 석탄 항구에 정박한 대형 선박이 최소 71척에 이른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선박들은 통상 3일에서 5일간 머물다가 떠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이 항구가 20일 가까이 비어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북한산 석탄은 유엔 안보리의 대표 금수 품목입니다. 따라서 지난 1년간 남포항을 비롯한 북한 주요 석탄 항구들의 매우 활발한 움직임은 제재 위반일 가능성이 제기됐었습니다. 실제로 미 CBS 방송과 로이터통신 등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조만간 공개를 앞둔 연례 보고서에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370만 톤의 석탄을 수출했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활발했던 북한 석탄 항구의 움직임이 최근 크게 둔화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현재로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의 연관성 여부가 주목됩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달 22일부터 중국 여행객의 입국을 막기 시작한 데 이어 31일부터는 북한과 중국을 잇는 모든 항공기 운항과 열차 운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북한의 석탄 항구에서 움직임이 둔화되기 시작한 때와 시기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과 반대로 남포의 해상 유류 하역 시설에서는 유조선이 계속 드나드는 등 일부 움직임이 관측됐습니다.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 자료에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최소 두 척의 선박이 정박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각각 약 120m와 약 90m 길이의 이 선박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그리고 이달 9일부터 11일에 걸쳐 해당 지점에 정박한 뒤 떠났습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약 150에서 200m 떨어진 해당 지점이 수중 파이프로 연결된 해상 유류 하역 시설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뷰오이는 플래닛 랩스의 자료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이 시설에 정박했던 선박을 최소 47척으로 집계했었습니다. 석탄 항구에는 드나드는 선박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유류 항구는 이전과 비슷한 숫자의 선박이 정박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1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북한 내 유류 가격이 급등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주목했습니다.
Quite a big jump in gasoline and diesel prices. Well, since the North Koreans sort of quote closed the border. That's reflective.
브라운 교수는 바이러스로 인해 북중 국경이 닫힌 이후 북한 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한 건 그만큼 해당 유류에 대한 비축량이 부족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사태가 잠잠해진 뒤 저장분을 팔 수 있는 석탄과 달리 유류는 계속해서 반입이 이뤄져야 했을 것이라고 브라운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자국 내 모든 북한 사업체를 폐쇄했으며 북한이 소유한 금융자산과 계좌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가 식당과 박물관을 포함한 모든 북한 사업체를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는 지난 1월 20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해 13일 공개된 이행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21호 18항은 자국 영토 내에서 북한 소유 임대 부동산을 영사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캄보디아 상무부가 작년 12월 30일 11개 북한 회사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수대 신기술회사, 평양은하수회사를 포함한 11개 회사의 이름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앞서 작년 6월에는 또 다른 북한 회사인 글로리 월드와이드 글로우의 등록도 취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는 작년 12월 5일 수도 프놈펜과 유명 관광지 시엠 레아프에 위치한 8개의 북한 식당을 폐쇄하고 관광 면허도 취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안보리 결의 2371호에 만수대 해외개발회사 그룹이 유엔 제재 대상에 지정된 것을 근거로 작년 12월 4일 양국 간 협력 사업으로 진행됐던 앙코르 파노라마 박물관을 폐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당국이 건물과 기술 자재를 포함한 앙코르 파노라마 박물관의 모든 자산의 관리와 유지 보호를 맡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자국 내 북한 개인과 기업이 개설하거나 소유한 은행 계좌나 자금, 금융 자산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도 밝혔습니다. 이어 안보리 결의 2321호 16항에 따라 캄보디아 주재 북한 대사관이 자국의 은행과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던 계좌를 폐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대사관 소속 담당관 신철이 두 개의 금융기관에 소유하고 있던 7개의 은행 계좌가 2017년부터 폐쇄됐다는 겁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또 작년 12월 22일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8항의 이행 조치입니다. 특히 캄보디아 이민국이 자국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북한인들을 조사했고 그 결과 115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프놈펜과 시엠 레아프에서 일하는 것을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는 11월 30일을 기점으로 자국 내에서 일하는 북한 국민에 대한 비자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노동자 송환 이외에 안보리 결의 2397호의 이행 경과도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청이 북한과 관련한 물품의 수입, 수출, 수송, 그리고 환적을 금지했으며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북한에 재정적 지원을 해준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캄보디아 정부는 해상 차단 조치에 동참했다며 자국 내 영해에서 유엔 안보리 금수 품목을 수송하거나 불법 활동에 개입한 선박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선박의 입항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캄보디아는 북한 관련 모든 문서를 점검하고 기업 운영 사업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2018년 3월 부처 간 특별실무단을 개설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정부는 향후에도 대북 안보리 제재 결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유엔이 1969년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사건으로 끌려간 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한국인 11명의 송환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실종자 가족 대표는 더 이상 늦기 전에 북한이 대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13일 50년 전 한국의 국내선 항공기 납치 사건 당시 강제 실종된 11명의 송환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 OHCHR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 내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위원들과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해당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서한을 북한에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11명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들에 관한 어떤 정보도 없이 50년이란 긴 세월을 기다렸다는 점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북한이 시급히 이들의 생사와 행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과 친척 간의 자유로운 소통을 허용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1969년 12월 11일 51명의 승객이 탑승했던 대한항공 YS-11기가 공중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 비난이 거세지자 이듬해인 1970년 2월 14일 39명을 한국으로 돌려보냈지만 나머지 11명의 승객과 승무원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1969년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 황인철 대표는 1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전문가들이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북한에 송환을 촉구한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간결하고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북한에게 촉구할지는 진짜 상상도 못했고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진짜 이 문제는. 서한을 보고 그 보도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아, 이 자리에서 빨리 좀 만나봐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에 말이 안 나와요.
황 대표의 아버지인 황원 씨는 당시 출장을 가다가 비행기가 납치되면서 북한으로 끌려갔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더 늦기 전에 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북한이 대답할 차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칼기 납치 사건은 북한이 부인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국제사회가 다 전부 다 알고 있는 사건이고 이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그리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저희 가족들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게 해주고 저희 아버지를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OHCHR은 유엔 전문가들은 일부 납치 대상자가 고문과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에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 의무에 따라 요구되는 납치와 실종 또는 고문 혐의에 관한 독립적 수사를 현재까지 진행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실종 실무그룹의 데이터베이스에는 북한 내 강제실종 미제 사건이 275개 등록돼 있다며 실무그룹은 이전에도 해당 상황에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고려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촉구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OHCHR은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해당 11명뿐 아니라 기타 실종자의 생사와 행방을 밝히기 위해 진정한 협력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실무그룹의 정보 제공 요청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자국의 강제실종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대부분이 해킹에 매우 취약하며 해킹 피해 자금에 대한 보험과 보안 대책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면허가 없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북한의 해킹에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시장정보 분석업체 크립토 컴페어가 12일 전 세계 160여 개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안 관련 평가와 순위를 매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크립토 컴페어는 이 보고서에서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상당수가 보안이 매우 취약하고 해킹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암호화폐 거래 안정성 등급이 B등급 이상인 거래소에서 이뤄진 거래량은 전체의 27%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거래가 안정성 등급이 낮고 보안 상태가 취약한 상태에서 이뤄졌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의 70%는 면허가 없거나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96% 이상의 거래소는 암호화폐가 해킹으로 탈취당했을 때를 대비한 보험을 제공하고 있지 않았으며 해킹 대비 보안책도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실은 최근 북한 라자루스 등의 해킹 조직이 정권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암호화폐 탈취를 목표로 삼고 있는 사실이 잘 알려진 상황에서 우려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16%만이 고객들의 암호화폐를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콜드월렛은 인터넷을 차단한 암호화폐 가상 저장 공간으로 개인 비밀키로 열 수 있는 오프라인 저장 장치를 통해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반면 핫월렛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가상 계좌 개념으로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해킹에 쉽게 노출되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하고 통제 없이 운영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너무 많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잇따른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움직임은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s just common sense to associate those two things together because even in the worldwide threat assessment by the Office of Director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민주주의 수호 재단 매튜화 연구원은 북한이 암호화폐 공격을 늘리기 시작한 것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의 무방비 상태로 열려 있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거래가 무허가나 보안 등급이 현저히 낮은 거래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거래소는 수수료가 거의 없거나 낮은 대신 보험이나 보안 대책을 제공하지 않아 북한 해킹 조직에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매튜화 연구원은 암호화폐 대부분이 인터넷 기반의 핫월렛에 저장돼 있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I mean, it makes it a lot easier, and I think it makes it a little bit more vulnerable for these, and it's easier for the hackers.
암호화폐 거래소와 사용자들이 사용의 편리성 때문에 인터넷 기반의 가상 계좌를 아무런 보안 대책 없이 사용하고 있고, 이는 아무런 잠금 장치 없이 노상에 현금을 방치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케일라 이젠만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연구원도 북한이 지난 2년간 11건이 넘는 암호화폐 관련 해킹 공격의 배후로 지목됐다며 암호화폐 거래소의 열악한 보안 상태가 북한의 구미를 당기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already know that North Korea has an interest in cryptocurrencies. There have been 11 events in the past 2 years indicating that they have gotten cryptocurrency in various forms.
이젠만 연구원은 암호화폐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가치를 유지하면서 북한이 사치품 밀수 등의 대금 지급에 해킹으로 탈취한 암호화폐를 활용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세탁할 필요도 없고 국제금융체제의 추적도 어렵다는 이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가장 널리 통용되는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경우 2월 현재 1비트코인에 미화 $10,400에 달하며 이더리움의 경우 1이더리움에 미화 약 $27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암호화폐의 가치와 제재로 인해 북한이 처한 상황으로 미뤄볼 때 북한의 암호화폐 거래소 공격이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와 감독 강화를 통해 철저한 보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올해 들어 처음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팔북 청년이 미국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 번을 다른데 빌었어요. 정월 대보름날 나가서 아빠 만나지 못해도 보기만 해달라고. 그랬는데 3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3년 만에, 딱 3년 만에.
가족을 두고 탈북한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어린 시절을 보낸 유형준 씨. 고운 자식 매로 키워야 한다고 늘 말했지만 정작 아들의 잘못에 화 한 번 내지 않은 아버지를 한 번만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집에 돈 500원을 훔쳤어요. 북한 돈. 옛날에 2008년도 이 500원이었어요. 엄청 커졌어요. 그런데 아이들같이 사주고 먹는데요. 아빠같이 하나 반 거예요. 오늘은 이제는 시체가 됐다 생각했어요. 근데 아빠가 보더니만 아빠 엄마가 힘들게 번 돈 이렇게 훔치면 어떻게 하냐고 이러시더라고요. 교양도 똑바로 하고 똑바로 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좀 엄하게 키셨죠. 그래서 엄청 무서워했었는데 더 훔쳤는데 아빠가 그냥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참으로 보고 싶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8살 어린 나이에 떠나 기억엔 거의 없는 아버지이지만 10년 세월을 버티게 해준 사람도 아버지였습니다. 탈북을 시도했다 잡힌 친척 때문에 보위부의 감시는 심해지고 돌격대에 들어가 하루하루가 고단했던 유형준 씨가 아버지와 연락이 닿은 건 지난 2017년. 아버지가 보낸 브로커와 엇갈리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두 부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형준 씨는 브로커를 직접 찾아갔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2017년 12월 중국으로 건너와 라오스를 거쳐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심양에서 군민까지 고속열차를 타고 갔는데 그 위심으로 영상통화를 한 거예요. 한 10년 만에. 그러니까 그 태국에서 만났을 때 낯설지 않더라고. 아야 그게 없이 만났으면 감정이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영상으로 계속 통화하고 했으니까 좀 익숙해지더라고.
아버지 유성 씨와 아들 형준 씨의 첫 번째 재회는 형준 씨가 태국 난민 수용소에 입소하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태국 내 기독교 단체에서 3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유성 씨는 당시 아들을 만나 미국을 권했습니다. 북한에서부터 라디오를 통해 한국과 미국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던 유 씨는 한국에서 정착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탈북민이라는 신분이 한국에서 정착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된다는 것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미국에 가고 싶었던 형준 씨는 아버지의 권유대로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마음을 정하고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또래 나이는 없었어요. 제가 가장 어렸었어요. 그래도 저는 희망이 져서 많이 힘들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은 눈 깜빡하니까 지나갔었어요. 그 후가 엄청 힘들었어요. 그냥 사람마다 다 달라서요. 저는 밤 12시 자요. 12시 아니면 3시 자거든요. 3시 자면 9시 아니면 10시 일어나요. 10시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영어 공부 좀 하고요. 4시 되면 운동해요. 운동 1시간 동안 하고요. 푸시업 그래서 하고 공부도 하다가 하루 밥 한 끼 먹었어요. 처음에는 세 끼 먹었었는데요. 한 8개월 지나서는 그때 두 끼 먹었었어요. 밥이라는 게 그냥 밥이 사이 좋지 않았어요.
양은 충분했지만 반찬을 따로 사 먹어야 했고 닭고기를 튀긴 반찬은 입에 맞지 않고 밥에서는 냄새가 나는 등 음식에 적응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섭씨 40도의 무더위 속에 한 방에 140명이 들어가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1년이란 기간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빌려 종종 아버지와 영상통화도 할 수 있었습니다. 난민 적격 심사도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심사는요, 넉 달 만에 끝났어요.
도착하자마자
1차 담화고요. 2차 담화는 한 달 후에 하고요. 3차 담화는 한국 국정원에서 해요. 한국 국정원에서요. 4차는 미국 정부에서 와요. 저를 조사해요. 물어보고.
네 번의 면담을 거친 형준 씨는 출신 지역과 최종 학력, 거주했던 지역의 환경, 탈북한 이유와 미국을 선택한 이유 정도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는 신체 검사도 두 번 받았습니다. 그러나 1년을 넘기면서 난민 심사 합격 소식을 듣기까지 10개월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푸시업하고 복근 운동 30분 동안 600개 해요. 그냥 저는 매일 했던 운동인데도 하는 게 엄청 힘든 거예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면은 짐승 같더라고요. 저는 안 하면은 뭐라도 제가 해야지 여기서. 왜냐면은 거기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밖에 없어요. 제가 이 안에서 공부도 공부지만은 공부도 한계가 있잖아요. 공부 내놓고 제가 육체적으로 뭐 해야 되는데요. 청소도 해요. 내 청소도 하는데 그건
한국에 있는 아버지도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아, 난 너무 힘들었어. 1년이면 갈 줄 알고 있었는데 야, 전에 간 애가 딱 1년 만에 갔어요. 그리고 우리 애도 그렇게 가겠구나 생각했어요. 아, 그러게 한 달, 두 달, 석 달 하니까 아, 막 진짜 막 스트레스 머리 다 빠지던데 막 차라리 1년 6개월이다, 2년이다 이렇게 했으면 뭐 언제건 가겠지 하겠는데 다음 달은 가겠지, 다음 달은 가겠지, 다음 달은 가겠지. 아, 막 미쳐버리겠다.
유성 씨는 멀리서 아들을 응원했고 형준 씨도 미국이 자신을 거부하지 않는 한 포기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난민 심사가 통과되고 한 달 만에 태국을 떠나게 된 형준 씨는 인천을 거쳐 지난달 23일 미동부 버지니아 리치몬드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만나려고 한국에서 날아온 아버지와 두 번째 재회를 가졌습니다.
집에 간 기분이고요. 엄청 마음이 편해요. 안녕하세요 했던 것 같아요. 포옹하면서요. 보고 싶었어 이랬던 것 같아요. 진짜 보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엄청 보고 싶었어요. 만나지 못하더라도 좀 보게만 해달라고. 근데 3년 만에 꼭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소원이. 근데 지금은 서먹서먹한 감이 없어요. 저는. 그냥 참으로 그냥 좋아요. 그냥 고맙죠. 그냥 여기까지 될 거란 거면 아무거나 안 해줘도 할 말은 없어요. 그냥 솔직히.
아버지 유성 씨는 긴 시간을 꿋꿋이 버텨낸 아들과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죠. 우리도 같이 침대에 누워서 같이 잘 때 아무리 이렇게 성년이 되고 나보다 키 크게 자랐어도 애를 이렇게 팔베개 해가지고 이렇게 자거든요. 애 같아. 어린애 같아. 전혀 커다란 감이 안 들고 그래서 애일 뿐이야. 그래서 내가 떠날 때 8살 때 그 내 품에 있던 그 애 같아. 앞으로도 꼭 같을 것 같아요. 애가 이제 30살, 40살 먹어도 나는 애 같아. 애 같을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는 늘 어린아이 같은 아들이지만 이제 막 20살이 된 형준 씨는 아버지를 모시고 미국에서 살기 위해 다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태국 난민 수용소에서 아메리칸 드림이란 말을 처음 들었다는 형준 씨의 아메리칸 드림은 미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겁니다. 이를 위해 영어 공부에 매진할 계획인데요. 미 중서부 시카고 내 탈북 난민 영어교육 민간단체 애녹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형준 씨는 자신은 이미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탈북을 했고 꿈에 그리던 아버지를 만나 간절히 바라던 미국 정착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한 추억이 거의 없는 형준 씨는 워싱턴 DC를 방문해 즐거운 시간도 가졌습니다. 2주가 채 안 되는 일정으로 아들을 만나고 한국으로 돌아간 유성 씨는 형준 씨에게 짧은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부딪혀서 아니라 하면 또 다른 거 해보고 어쨌든 몸으로 부딪히는 방법이 그래서 사회를 살아가는 데서 그래서 제일 최우선인 것 같아요. 이때까지 잘했으니까 지금처럼만 해.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역사 속 오늘 1779년 2월 14일 캡틴 쿡으로 알려진 영국의 위대한 탐험가 제임스 쿡이 자신이 발견한 하와이 섬에서 원주민들에 의해 살해됩니다. 1768년 엔데버호를 이끌고 영국 플리머스 항을 출발한 제임스 쿡은 10년 뒤인 1778년 태평양을 탐사하던 중 하와이 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 제임스 쿡 일행은 대서양으로 통하는 북극 항로를 찾기 위해 또다시 탐험에 나서지만 이에 실패하고 하와이 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제임스 쿡 일행과 하와이 섬 원주민들 사이에 사소한 일로 싸움이 발생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제임스 쿡은 1779년 2월 14일 원주민들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됩니다. 10여 년에 걸쳐 대서양과 인도양, 태평양은 물론이고 북극해에서 남극해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해역을 탐사하는 데 성공한 제임스 쿡. 제임스 쿡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뉴질랜드 남섬과 북섬 사이의 쿡 해역, 알래스카 남부의 쿡만 등에 그의 이름이 붙여져 널리 기억되고 있습니다. 270년 2월 14일 발렌타인 사제가 국가 반역죄로 공개 처형됩니다. 해마다 2월 14일 발렌타인스데이가 되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카드나 선물, 꽃, 초콜릿 등을 줌으로써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렌타인스데이가 생겨난 데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유래는 3세기경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로마 시대는 황제의 허락하에서만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 2세는 군에 차출된 미혼 남성들이 출병 직전 결혼을 하면 사기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결혼을 금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발렌타인이라는 한 사제는 이러한 결혼 금지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몰래 결혼식 주례를 서주게 되고 이것이 발각돼 결국 270년 2월 14일 국가 반역죄로 공개 처형되고 맙니다. 이후 사람들은 발렌타인 사제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이날을 세인트 발렌타인스 데이, 즉 성 발렌타인 데이로 지키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1700년대부터 발렌타인 데이에 선물을 주고받는 풍습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1840년대에는 카드를 주고받는 문화가 정착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풍습은 계속 지속돼서 해마다 2월 14일이 되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카드나 선물, 초콜릿을 줌으로써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